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전호합 디자우로 세 사람, 네 사람 이상씩 축복 좀 하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장까지는 기억하시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안팎의 위기, 그 중에서도 분열의 시련 속에 던져진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의 핵심은 뭔가?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되게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2장에는 간단히 정리하면 그 분열의 위기에 있는 교회를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원리로 하나 되게 할 것인가를 매뉴얼로 정리를 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 뭐 이런 아리송한 표현들이 막 뒤섞여서 초점이 뭔지 저도 한참 읽었어요. 저도. 그러니 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번 읽어가지고 이 초점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헬라 말의 어순은 문법 체계 자체가 주어 동사가 사실은 뒤죽박죽 정확한 정해진 순서가 없어요. 그거를 또 번역을 해서 또 한글로 다시 번역된 책을 읽다 보니까 어순이 조금 뒤죽박죽 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이제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4절부터 풀어야 됩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단순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뜻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삶을 풀어내야 됩니다라는 순서예요. 간단히 이해를 하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두 가지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취사선택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 지금 부모 세대들도 앉아 계시고 또 자녀 세대들도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가정은 다섯 형제가 있는데 다 잘 됐어요. 사회적으로도 명성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그래서 뭐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고 또 부모님한테도 또 십일조 딱딱 떼서 드리고 또 계절 바뀔 때마다 옷 한 벌씩 해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도 시켜드리고 상당히 꿈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예.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 지위도 있고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부모들에게 해드릴 어떤 경우들이 발생할 때마다 눈치 보고, 둘째가 더 내나 첫째가 더 내나 자꾸 신경 쓰고 말이 오가는 게 가시가 돋치고 이런 이제 불편한 관계를 이제 부모가 알아요. 이제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정은 뭐 어려워요. 다섯 형제가 다 힘들어요. 그런데도 우애가 좋고 뭐 부모님들한테 떳떳이 한몫을 내서 해드리는 건 없지만 아침 저녁으로 문안 드리면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건네고 이런 이제 형제들끼리도 아주 화목하고 한 가정이 있다면 자식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님들은 어느 쪽을 원하실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이라면 어느 가정의 공동체를 선호하신다고 솔직하게 생각을 하십니까?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요. 예. 머리는 후자인데 가슴은 아닌 거 아니죠. 예. 뭐 가끔 가다가 뭐 야, 그래도 난 전자였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열 가정에 한 가정 정도는. 그러나 신앙이 바로 베끼고 정상적인 이성을 가진 분들이라면 후자의 가정을 우리 자녀들이 없이 살아도 내게 그렇게 썩 잘해주지 못해도 참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누구나 가질 겁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런 심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에 대입시켜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세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제 이 말이 좀 애매합니다. 차지다면 조건절처럼 보이죠. If, 만약 뭐뭐 한다면. 그런데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이 대목은 이제 since, S-I-N-C-E라는 단어로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됨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이미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가족이므로 반드시 이래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조건절이 아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말하는 네 가지 덕목은 하나님의 자녀된 공동체가 가족의 공동체이든 교회로서의 공동체이든 반드시 자연스럽게 그 공동체를 견고히 떠받치기 위해서 풀어져 나와야 될 덕목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네 가지 기둥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2절 보세요.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전부 사실은 이 얘기는 지난주까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뭘 계속 강조하죠? 교회는 일체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가지고 한 뜻, 한 마음 협력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가지 덕목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제? 예, 세 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이든지 가족이라는 공동체이든지 그리스도의 자녀가 형성되고 구성된 공동체라면 하나의 마인드와 한 목표와 한 비전과 한 뜻으로 옹골지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교의 그 기초 신학 사상을 제공하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기초로 한 소유리 문답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거기에 보면 1장 1조에 큰 질문 하나가 있어요. 사람의 본분된 목적이 무엇이뇨? 옛날 어투라인지 이렇게 물어요. 무엇이뇨? 그러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요,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다 갖다 바치는 것도 우선적인 가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가 어떠한 상태로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한 뜻, 한 마음, 한 공동체로 견고히 만들어지는 게 그분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게 뭘 하는 거예요?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1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네 가지 덕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잠언서 18장에도 보면 무리에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니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잠언서에서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모든 전체 책을 걸쳐서 지혜는 누구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참 지혜예요. 그러니까 무리에서 나누이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쫓는 자요 참 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에서 찢겨 나가기를 원하는 이단 같은 존재다 그 말이죠. 그건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와 방불하다는 그만큼 아주 준엄하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테가 쓴 글에 보면 지옥이 있는데 그 지옥이 지하 28층으로 돼 있어요. 또 이제 앞뒤 문맥은 다 잘라먹고 야 3.1교회 갔더니 새로운 목사가 세상에 지옥이 지하 28층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예. 저는 분명히 단테의 글이라고 그랬습니다. 단테의 글에 보면 지하 28층까지가 지옥으로 돼 있는데 28층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하면 분열주의자들이 들어간답니다. 분열주의자들이. 그만큼 그 사람이 글로 만든 세계나 또 하나님의 그 성경의 가치 속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준엄하게 꾸짖고 싫어하는 행동과 삶의 태도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쫓아 분열을 책동하는 분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미국 같은 데 가면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 한인 교회가 많아요. 근데 이제 어느 교회가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이제 교인들이 좀 늘어나니까, 이제 자체 건물도 좀 마련하고 싶고, 해서, 이제 교회를 어느 로케이션에다가 좀 이제 사서 이사를 갈까, 이제 궁리를 하고 의논을 했겠죠. 그런데 교인들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파동 쪽에다 교회를 얻읍시다. 그러면 청파동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또 저기 뭐 강남 쪽에 사는 사람들은 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불편해지니까 교회가 멀어지고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걸로 몇 년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인들 간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은 담임 목사님도 마지막에는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고 이런 경우가 실질적으로 미국 사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느 로케이션에다가 결정할까를 정하는 참 기쁘고 복된 일인데도 그 이면을 들어가 보면 결국 의견이 안 맞는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의 그 조그만 편의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마지막 리더가 떠나야 되는 이런 아픔들을 겪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직면한 안팎의 위기가 뭐예요? 그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안팎의 도전과 위기 앞에 분열의 직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멀리 떨어져 소식을 접하고 아픈 마음으로 옥중에서 이 서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1장까지는 그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설립의 배경과 그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 2장은 이제 어떻게 빌립보 교회가 하나로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져 가야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인 매뉴얼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어떻게 일체감을 갖게 되는가. 첫 번째 보세요. 2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 이제 무슨 권면이라. 이 말은, 또 뒤에 보면 사랑의 위로. 뭐 굉장히 그 표현들이 유사성이 있고 비슷한데 이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우선 무슨 권면이나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한 군데 좀 저랑 같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손가락으로 확인을 해두시고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세요. 32절. 자, 찾으셨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뭐가 나오죠?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말씀이 임하면서 은혜가 임하고. 34절 다 같이 시작. 행동으로 헌신이 나타나죠.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니라. 그런데 36절을 제가 읽을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누구예요? 예, 우리 교회도 요셉이 있죠. 요셉이라. 또 사도들이 일컬어 그 요셉의 별명이 뭐죠? 바나바라.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자, 이제 앞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바나바는 알았는데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 줄은 오늘 처음 안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바나바는 요셉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이에요. 또 다른 별칭이에요. 근데 바나바라는 뜻이 뭐라고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까? 위로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파라클레토스. 여러분,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 있죠. 성령님 별명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성령님이 별명이 다 있었냐? 뭐 이런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예, 성령님에게 별명이 있었죠. 뭡니까? 보혜사. 예? 요쪽에 계신 분들이 또 자기들이 좀 보혜사라 그래가지고 한때 시끄럽게 굴었죠. 근데 성령님의 원래 또 다른 별명이 보혜사 성령입니다. 근데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라는 말은 옆에 계시다. 클레토스, 옆에 머물러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누가? 성령님이. 근데 여기 지금 누가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요셉의 별명이 그래서 바나바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위로자. 옛날 성경에는 이 위로자라는 말을 한자로 써가지고 권위자 이렇게 해놨어요. 권위자. 이걸 어떤 목사님이 그냥 뜻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오쏘리티가 있는 그런 권위로 이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의 사역자는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래버려가지고 그 설교를 듣던 주석을 거의 깡그리 외우다시피 한 어느 장로님이 제 바로 앞에 앉으셨댔는데 그 설교를 듣다가 마뜩질 않으니까 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소 염을 터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인가 하고 봤더니 아닌데 그 말씀이죠. 네, 아닌데. 그러니까 그 교회는 어느 목사님의 주석을 교인들이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설교 허튼 소리 못해요. 큰일 나죠. 주석을 교인들 다 외우고 있는 판인데. 여기 위로자라는 말이 위로자. 그런데 무슨 권면이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그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던지는 동목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위로자가 있어야 된다, 위로자. 근데 이 위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위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아주 좀 섬세한 얘기일 수밖에 없어 이해를 할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얘기를 끝까지 해볼게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누가 위로를 한답시고 나보다 더 난리를 치면 위로가 되어 짜증이 나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짜증나죠. 응? 그 대표적인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에는 그 상처받은 34살짜리 신혜라는 여자가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준이라는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귀향을 하죠.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엄청난 남편의 죽음보다 더 큰 시련을 당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 시내를 갖다 위로한답시고 얼마나 종교적인 그 과장을 해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로한다고 하지만은 그 상처난 사람에게 위로가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집회하는 데다가 막 스피커 틀어놓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어? 이런 막 사운드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카센터 사장님 송강호 씨가 별로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인데 그 여자가 좋으니까 항상 그림자처럼 만지나서는 어디가 있으나 졸졸졸졸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서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말 없이. 그런 사람이 좀 무섭긴 하죠. 그런데 위로가 너무 적극적이면 위로가 안 돼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한테 더 난리치지 마세요. 그냥 소극적인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옆에 시끄럽게 울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같이 그냥 조용히 파라클레토스. 바로 이게 그 말이에요. 무슨 권면이나라는 말이.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해를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빌립보서 2장을 다시 가보세요. 2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덕목을 좀 보십시다.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자, 또 앞을 보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무슨 위로. 사랑의 무슨 위로라는 것은 이것은 적극적인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달래는 위로를 얘기합니다. 조용히 달래는 위로. 근데 이 무슨 위로나 파라클레토스에 해당하는 위로나 사랑의 위로가 전부 어떤 매개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언어라는 매개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야고보서 기자가 소개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혀의 권세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혀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두 사람이 혀로 한 사람 간단히 죽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사탄이 어디를 통해서 틈타 들어오냐면 언어라는 과정을 통해서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실수하죠? 혓바닥 가지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터뜨렸던 고백이 뭐죠? 이래서 죽겠고 저래서 죽겠고 이래서 못 살겠고 저래서 못 살겠고. 그 사람들 어떻게 됐죠? 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게 혀의 권세예요.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나마 잘 살게 된 것은 우리 어머니들의 그 언어 습관이 큽니다. 애들이 어릴 때 코를 흘리면 흥해라, 흥해라 해가지고 코를 풀 때 전부 다 흥, 흥 그러는 바람에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는 뭐 전해 내려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건 하나의 예지만 성경에는 그래서 혀의 권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그 조연삼 목사님, 감자탕 교회 목사님 아시죠? 여기도 한번 오셨었나요? 안 오셨댔나요? 예. 그분 한번 이제 언젠가는 한번 모셔야 되는데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 그 언어의 창조성에 대해서 그분이 굉장히 그 말이 직설적이고 또 파괴적이고 거칠었대요, 본인이 원래는. 근데 어느 날 크게 깨닫는 계기가 되어서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매일 봄바람 같아요. 그리고 말이 따뜻해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보면 온 교인들이 해피해요. 이게 언어가 바뀌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과 사람 사이, 직장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하나 되는 첫 번째 단초가 뭐냐면 위로의 말, 사랑의 위로. 그래서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십시다. 뭔가를. 세 번째.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세 번째가 뭐죠? 성령의 무슨 교제나. 자, 이제 이 부분이 간단치 않은 얘기입니다. 앞을 좀 보실까요? 성경을 한 군데 확인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찾읍시다.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자, 6절, 7절을, 6절은 형제들이, 7절은 자매들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자, 잘 보세요. 여기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뭐예요? 사귐, 교제가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교제가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뭐를 하는 자예요? 거짓말을 하고, 뭐를 행하지 않는 자죠? 진리. 자, 교제, 진리.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이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이제 앞을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교제라는 말은, 자, 성령님을 또 다른 말로 진리의 성령이라 그래요. 그 말은 왜 그런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분의 가장 1차적인 기능이 뭘까요? 불 받아라, 랄랄랄랄, 방언 터지고, 은사 나오고, 그런 걸까요? 그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사역 중에 일부분이기는 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역사가 진리를 열어주시는 일이에요. 그 진리를 열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기능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무슨 문제와 결부시키냐면 진리와 결부돼야 돼요. 자, 왜 이 진리가 중요하냐면, 아, 진리라는 말이 진린다. 그런 말 안 계시죠? 그러나 이 생각을 해보세요. 옆집 내 마누라하고,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내 마누라하고 옆집 아저씨하고 사랑을 해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똑같은 사랑일까요? 어디서 문제가 틀리죠? 근본적인 관계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밀려 들어온 혼탁한 싸움이 뭐냐면, 피상적인, 말하자면 윤리나 도덕만 본단 말이에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그래서 엉뚱하게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지만 이 사랑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이미 틀려 있어요? 관계에서 틀려 있어요. 왜 옆집 남자를 사랑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본성이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몇 년 전에, 2, 3년 됐나요? 그 소말리아 해적이 우리 상선을 나파하려다가 우리 해군이 가가지고 되찾아온,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진 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석창균 씨인가요? 중상을 입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아군하고 소말리아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소말리아가 여러 가지로 딸리니까 SOS를 쳐가지고 자기네 동료를 지원하고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해적대들이 배를 타고 막 몰려왔습니다. 그럼 자기네들끼리는 을이죠. 자기네들끼리는 신의죠. 그게 그럼 옳은 신의입니까? 옳은 을입니까? 근데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렇죠? 맞습니다. 성경 안에도 왜 진리가 중요하냐 하면 진리는 진리도록 설명해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휴메니즘적 관계가 윤리나 도덕적 관계가 옳은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결국 어디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지지하는 관계인가? 하나님이 지지하는 원리인가가 우선적 가치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기는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또는 무슨 공동체라고 하죠? 진리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교회가 모이는 모든 원리가 또 세워지는 모든 원리가 성경의 원리가 기초가 되지 않을 때 여기는 사회단체하고 하등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는 뭘 얘기합니까? 이게 진리에 기초한 관계인가? 자,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도둑놈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도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근데 그 도둑이랑 하나 되면 되겠어요? 하나 되라 그런다고 해서 도둑이랑 하나 되면 되겠어요? 그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소속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점검해야 되고 이것이 진리가 지지하는가를 점검할 때 이게 옳은 윤리인가, 옳지 않은 윤리인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윤리래도 도덕이래도 기독교적인 윤리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게 성경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라 하는 것은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끼리는 사랑하고 싶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하는 사랑은 그건 죄예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교제할 때는 이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 한 뜻 되게 하는 이 기초가 진리 위에 세워지는 하나인가를 반드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 또 보십시다.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지막 항목은 뭐죠? 긍휼이나 자비. 자, 한번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제일 먼저는 무슨 권면, 두 번째는 사랑의 위로,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 성령의 교제는 뭘 기초한 거예요? 진리를 기초한.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덕목이 뭐죠? 긍휼과 자비예요. 헤세드라는 말도 히브리에서는 쓰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말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들녘에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만 저녁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해는 기울어 가고 빈들에는 청중들이 가득이 메워져 있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을 했죠. 선생님, 이 사람들 빨리 돌려보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다 먹이려면 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그때 했어요. 무슨 얘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가 먹여라. 자, 그 말을 누가 누구한테 했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공동체에게 했어요. 그러면 신약의 제자 공동체는 장차 무엇의 기초죠? 신약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곧 누구한테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책임과 이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게 있어요. 그러면 뭐 진짜 식빵을 막 만들어서 주고 그런 얘기일까요? 요한복음의 그 얘기는 빈들에 펼쳐졌던 오병이어의 만찬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만백성들을 영혼을 살찌우려는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찢는 사건을 상징화시킨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리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죠? 떡집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베이트 집이란 뜻이죠. 레헴, 떡이란 뜻이에요. 이걸 붙여 읽으면 베들레헴이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은 떡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으로 오신 거예요. 떡집으로, 베들레헴으로. 뭘로 오신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뭘? 자기 몸을 찢어서 이 굶주린 들녘에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먹이고 자기는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 사명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사명은 뭐예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먹여 살리는 게 교회 사명이에요. 지금도 캄보디아로, 미얀마로, 군선교로, 수도권 선교로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고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기 전에 중요한 동기가 있었어요. 제 표정 보면 중요한 것 같죠? 예?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었어요. 그 동기가 뭘까요? 민망히 여기사. 기억납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민망히 여기사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죽어가는 해질 무렵 들판에 앉아있는 그 영혼의 양식을 애타게 기근에 붙들려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 번역으로 민망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단장의 아픔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불렀던 그 6.25 동란 전후 배경을 불렀던 노래 중에 단장의 미아리 꼬개라는 말이 있어요. 단장의 미아리 꼬개. 중국 어느 날 신문에 난 그 제목인데 제목이 이래요. 제비 절망에 죽다. 제비 절망에 죽다. 무슨 말일까요? 흥룡강성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비가 어느 집 처마 밑에 이제 알을 까고 새끼를 낳은 겁니다. 새끼를. 근데 어느 고약한 실험가가 제비의 모종을 실험한다고 새끼를 한 마리를 빼가지고 그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바늘로 콕콕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 제비가, 여러분, 이 사람은 새끼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 남의 집 대문 앞에다 놓고 보육원 앞에다 놓고. 그런데 미물일지라도 본능만 가진 이 미물들도 새끼들은 안 버리거든요. 그런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짐승만도 못하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어미 제비가 보는 앞에서 바늘로 콕콕 찍어요. 그러니까 이 제비가 미치는 거죠. 막 날아와서 집에다 머리를 받고 그 대문 위 기둥 거기다가 머리를 받고 그러다가 자기 아픔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몇 번 스윙을 하다가 그리고 죽은 제비를 열어서 이 내장을 본 거예요. 내장. 이게 꼬여가지고 새까맣게 탄 거예요. 꼬여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느낌의 관계는 어느 관계만이 가능한 관계일까요? 가족 관계만이 사실은 가능합니다. 가족 관계만이. 가족은 이 아픔을 느껴요. 자, 이건 곧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향해서 바로 그런 가족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걸 원해요. 하나님이 가끔은 교회에 시련도 주시고 어떤 미션도 주세요. 그런데 1차적인 목적이 시련 자체 있지 않고 미션 자체 있지 않아요. 그 시련과 그 미션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의 집합체가 가족으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제 우리 3.1교회 같은 경우에는 만 명이 넘어가는 교회이다 보니까 난 지금 우리 한 달이 넘었는데 우리 교육자들 이름도 다 지금 정확히 못 외워요. 왜 이런, 뭐, 교회가 한 300명 정도 교회 같으면은 다 외우죠, 금방. 어느 집에 숟가락 뭉대가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외우죠. 그래서 이 교회가 메가급 교회가 돼갈수록 강화시켜야 될 게 뭐냐면 소그룹 활동을 강화시켜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뭘 점검받아야 되죠? 서로 가족을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들어가요. 빠져나오면 안 돼요. 집 모임도 철저히 들어가시고 리더들이 그 주일날 모이는 그 모임에도 철저히 들어가시고 그러면 여러분 내 신앙이 가족으로서 유지가 안 돼요. 그냥 청중으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청중으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으로 들어와야 돼요. 가족으로. 수천 명, 수만 명이라도 3일 공동체는 가족으로 자꾸 만들어져야 돼요. 믿습니까? 1부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한 이야기를 오늘 2부 때는 뭔지 집에 가면 잘 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끝내겠습니다. 자, 이어 2장을 다시 보세요. 2장. 3절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4절 시작. 자, 지금까지, 자, 잘 들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가지 하나 되게 하는 기둥은 하나의 토대, 토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의 토대라면 이제 3절, 4절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떤 태도로 이야기를, 어떤 태도로 서로 가족이 되어 가야 되겠는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여기 허영이란 말은 케노독시아라는 말인데 텅 빈 영광이란 뜻입니다. 텅 빈 영광. 말하자면 이것은 자기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건 이제 종교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데 종교적인 열심이 분명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열심의 동기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는 열심의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을 하되 자꾸 사람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게 텅 빈 영광입니다. 우리 아까 소율이 문답 1장 1조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모든 삶의 행위가 그분의 영광께 맞춰야지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영광에 맞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무슨 유인물에 담임 목사 얼굴도 너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낼 필요 없어요. 좋은 교회는 담임 목사가 누군지 모르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네?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하러 안 나와도 새벽이건 금요일이건 여러분 속에 사복 입고 앉아가지고 저는 예배를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여기만 안 서면 담임 목사가 부재 중인 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수요일 날에 티셔츠 하나 걸치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철야도 저희 3층에서 드리고 다 앉아서 같이 드려요. 네. 앞에만 서야 담임 목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뭐 그건 아멘 안 해도 되는 항목인데. 네. 어쨌든 좋은 병원은 원장 이름 잘 몰라요. 잘 사는 나라는 그 나라 대통령이 누군지 몰라요. 스위스 대통령 알아요? 누군지? 네? 네덜란드 수상 알아요? 뭐 다 잘 사는 나라요? 4만 불, 5만 불, 6만 불짜리 국민소득 올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조금 정치 수준이 떨어질수록 리더십이 강해야 돼. 이게 후진성이거든요, 사실. 리더십이 약해질수록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예수님이 그 리더, 예수님을 리더십이라는 말 자체를 이론상 용납을 안 하는 분이에요. 십자가에 그냥 스르르 연기처럼 죽었어요. 그게 무슨 리더십이에요. 근데 거기서 온 세계가 빨려오는 강력한 역사가 나잖아요. 예? 그분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신 사건이 보통 사건입니까? 근데 온 인류가 수천 년의 역사를 넘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쫓고 있잖아요. 온 인류가. 자, 첫째는 헛된 영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위로의 말을 하고 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정말 위로를 하려면 위로를 해야 돼, 위로를. 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 위로 한마디라도 해야지. 그런 마음과 동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하는 게 그분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지읒입니까? 시읒입니까? 예, 우린 자꾸 지읒 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죠? 시읒. 시읒이 아니고 시옷. 맞나요?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저는 그 앤드류 머레이가 쓴 그 조그만 책자인데, 그 책자 나중에 우리 성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래전에 번역이 된 책인데, 거기에 겸손을 기가 막히게 정의한 대목이 있어요. 겸손이란 뭐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왜 하필 납니까? 이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어떤 일이 부딪혀지더라도 그것을 누구의 주권으로 누구의 섭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태도.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한다. 겸손.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맞습니다. 그건 제게도 쉽지 않은 문제.